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자격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또 이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을,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이 안 되지만 절대적인 행복을 주셔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효행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델적으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아버님 후배 중에서 김재철 씨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깡패 중에서 우두머리 이런 분이셨어요. 활동을 참 잘하시고. 그런데 옥외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독방 이런 데서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뭐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아는 척 하시면 혹시 독방 갔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님 친한 친구분이 계셔요. 같이 저하고 그 김재철 씨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 친구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안 계셨었어요. 친구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그 유하시고 착하신 그런 스타일이셔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진돗개를 여러 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에 주변에 이렇게 진돗개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 착한 그 친구분이 먹을 것을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김재철 씨 그분이요 화를 확 내시면서 거기 있는 음식을요 손바닥으로 집어서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이야, 성격 굉장히 까칠하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 앞에서만 앉아있으면 얌전한 토끼 같아요. 어린 양.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성격이 나중에 물어서, 아니, 성격이 그러시는데 왜 우리 아버님 앞에서는 그렇게 얌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임자 만났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성격이 굉장히 무서우셔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상한 특이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게 이제 사춘기 때 별로 저는 문제도 없이 착하게 바르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의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저 속으로 아 미쳤나. 그런 게 쌓이니까 제가 원래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게 하거든요. 왜 이 어린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그런데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율법주의적이거든요. 마음속에 너무 상처를 주고 행동을 하고 너무 창피한 행동을 다른 데 가서 하니까 마음속에 어버이날인데 죄송하지만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지옥 같고 이제 좋을 때는 좋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높낮이가 그렇잖아요. 좀 나눠 쓰셨으면 좋겠어. 너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너무 높낮이가 커. 아, 속에서 막 그래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어요. 아버지의 뭐 아버님의 그거 관계없이 성경을 쭉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에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옳든 그르든 아, 어른들의 이야기를 훈계가 오를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청소년 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전혀 존경하지 않는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아버님 별로 믿음도 없으신 아버님,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뭐예요?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아,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한 대로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저에게 제가 제일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저한테 다 축복을 쏟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님 머리에 넣고 기도를 했는데요. 다 진짜 다 이렇게 쏟아주셨어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으로 또 가장 축복을 받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님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항상 모시고 함께 있었고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방위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어요. 야, 이런 은혜를 또 주셔가지고 자녀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와 함께 있는다는 축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유학 가고 뭐 대단한 일. 이거보다도요. 함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왜 천국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주셨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응답을 줄 것이라 믿어지는 이유는 그때 저의 청소년 때의 나의 결단, 말씀 중심으로 했던 결단, 그리고 어머니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 습관이 돼서 기분 나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딱 잡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체질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버려진 거 있지만 유지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화시켜야 될 그런 율법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가장 초창기 개척 사역을 했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나도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러면 무엇이든지 처음 했던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돼서 좀 길지만 이 로마서 전체를 6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축약해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도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왜 갈라디아 교회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에요? 앞이에요? 뒤에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좀 넓은 지역이고요. 갈라디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들에게. 거기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오늘 제목처럼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또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절과 11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건 상징이다. 그건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가르쳐 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그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절기도 지켜야 유월절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생명을 걸고 그랬는데 이게 숲으로 돌아가게 될 지경으로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신앙생활 30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신천지한테 넘어가가지고 여호와 증인에게 넘어가고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거와 이제 진배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나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갈라디아는 마게도니아, 유럽이잖아요. 건너간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하고 가깝습니다. 거리상. 안디옥 거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전도를 할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회당이 누구네 회당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어지고 복음의 교육이 약해지니까 다시 예체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각인 뿌리 내렸던 걸로, 교육 받았던 대로. 그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요. 할례를 그 명한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했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한번 대답을 크게 하시면 나중에 창피하게 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예. 네. 아, 그래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보면 이 율법에 오늘 여기서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율법이 있고 지켜야 되는 율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진 율법이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와 절기들이에요. 제사. 여러분 제사 지냅니까? 율법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사 지낼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대요. 뭐 제7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킨대요. 제가 그래서 안식일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단 안식일에 대해서 있는 책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책을 사서 나오는데 뒤에 어떤 분 저로 따라오셔요. 저 실례하지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렇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그 안식일 교회 목사래요. 그런데 제가 이단 안식일 그래서 그런데 오해가 있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안식일 지키죠.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왜 제사는 안 지내세요? 지금 가져다가 성경에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유월절도 지키고 모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양도 받아 잡아가지고 피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다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만 가르치고 그냥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네, 나오세요. 그리고 같이 지옥 보내지 마시고 왜 그런 행동을 알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알잖아요. 틀리다는 거. 왜 거기에 붙어있냐고. 아무 말 안 하고. 더 할 말 없으시죠? 와세요. 여러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구분을. 여러분이 이것을 듣지 않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면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요. 자, 버려진 율법이 있어요. 없어진 게 있어요.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대체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막. 지금 여러분 성막 오늘 야외 예배 가니까 텐트 치고 한번 성막 해볼까요? 성막. 없어요? 안 하잖아요? 성막. 여러분 그리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 또 다르거든요. 벗기가 있어야 돼요.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나중에 뭐냐면 칸타콤 같은 동굴이었어요. 그게 변해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죠? 복음이 있는 교회당이 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당.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당과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시간표는 성막에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에 부셔뜨린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칸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동굴 들어가서 예배드릴까요?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곳곳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마음껏 문화운동, 영성운동을 펴나가라. 그게 오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대체된 거예요. 또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인해도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간음, 도둑질. 도적질.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날인데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율법을 몰아 때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거보다 더 지키되 겨우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기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화시켜야 돼요. 더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저는 우리 교회 그 며느리들이 참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아들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도 훌륭하겠죠. 근데 대체로 며느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서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거 굉장히 부담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며느리 입장으로 이렇게 바꿨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요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가고 이제는 이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네? 그렇잖아요.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부모도 참 효도하기 어려운데 시부모님 이 그것 따르기도 어려운데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그것도 어려운데 승화시켜서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다고 제사 지내라는 말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거는 겸손하게 싸우면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해서요 제사를 하는 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귀신한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예배들이 그걸 기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다음엔 완성해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완성해야 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 완성해야 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적인, 형식적인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 구원의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도 있고 또 일부 예배 예배 드리고 준비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점심때 도시락 준비해서 오시려고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너무 어렵고 청소구도 안 돼 있고 어머니는 너무 병들어 있고 아버지는 암수술하고 아니 상태를 보니까 자녀는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날짜 정해서 시커먼 그걸로 이제 그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서 끝까지 도웁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치매 노인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수요일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 태도가 좋은지 몰라요. 아멘 할 때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장애인 친구가. 자, 그리고 율법 안에는 두 가지 또 율법이 있습니다. 크게 구원에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삶과 관련된 율법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할례에 관한 것과 절기에 할례에 대한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613가지 율법이거든요. 그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설명해놓은 게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율법도 있고요. 없어진 율법도 있고요. 구원에 관한 율법도 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에 관한 율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큰 첫째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과 한국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주장한 율법 적인 다른 복음의 내용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종삼으려고 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다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모두 다 추석군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철저히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율법이에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청년들을 가려다가 가둬놓고 자유 여호와 증인들도 자유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유를 얽어매어요. 율법적인 것으로. 그런 룰이에요. 또 성도들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꼬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꼬시는 거죠. 여기에 안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과 깊은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자랑해요. 6장 13절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너도 할례를 받고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내가 했어. 이렇게 했어. 나의 목적 달성했어. 그래서 야, 나 이렇게 했어.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훌륭한 부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할 부분도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진심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마음껏 자랑하고 돌아다니세요. 여러분이 진실이 그거라면. 그러나 좀 한번 교만하게 좀 한번 넓혀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가능하면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복음적인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성도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갈라디아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세요. 할례하고 율법을 달리 말했잖아요. 할례를 행하였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네모같이 사랑하고 이런 율법은 안 지켜요. 겸손하고. 그 다 나왔다니까요. 구약성경에도. 그런데 그런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만, 형식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자기 안 지켜요. 무거운 것을 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고 자기는 뒤로 가가지고 몰래 다 해. 그런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자기는 실천 안 해. 이렇게, 그리고 노예로 만들어 자유를 빼앗아가.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영적인 눈이 밝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도.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저주를.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야 돼요. 이건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영혼을 빼앗아가고 구원을 빼앗아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초창기라서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주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2장, 2장 중간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우도록 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아예 사도라는 말도 안 해요. 왜냐면 거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열두 제자도 몰라 누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갈라디아 이 지역에는요, 열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없었는데? 어느 날 핍박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자기가 사도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데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서히 여러분 나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악한 인간이 돼요. 극과 극입니다. 조금씩 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인간 이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그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열심을 내. 이야기를 해, 주장을 해, 하나님 말씀을 펴면서 가르쳐.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일곱 번째로 율법을 따르는 것은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어찌하여 중간에 보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어떤 행위도 구원받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강조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뭐 못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개혁신문 기자를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됐고 가족이 아버님은 뭐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 되셨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복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이제 가정에 닥쳤대요. 그때 불신자 상태 어려움 복음을 다 받게 돼서 다 가족이 예수 믿게 됐고 온 가문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명단을 갖고 우리 만날 때마다 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말 안 할 때도 상처 입을까 봐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아, 아니구나. 계속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보니까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날짜 잡아서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확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가문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명단을 적고 기도하다가 시간표 정해서 우리 캠프 기간 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혹시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건져내야 합니다. 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안 돌아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안 그러면 우리에게 핍값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캠프 기간에 특별히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약에 신천지들이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비유 풀이를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비유 풀인데 해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안 했던 크리스찬들은요 너무 다 맞거든. 오실 예수님이 구약에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90%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이긴 자 성령이 성령으로 임한 이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벌써 국어를 못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건 두 번째 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난번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 그럼 이만희가 다시 온 재림 예수라면 그러면은 언제 왔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 와놓고 초림 예수가 돼야지.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숫자가 채워져야지 우리는 구원하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절기를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 중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부인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원관에 대해서 쭉 읽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믿다니 참 사람들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신사도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 옆집으로 이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새로운 지금도 새로운 사도라는 거. 그런데요 큰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사도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도라면 지금도 하나님 계시 받아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 육적인 거잖아요. 체험이 다 그거예요.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WCC에서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그냥 길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들의 선언문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불교는 부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WCC의 선언문이라니까요.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해방,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WCC가 그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된 복음.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율법으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그런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바로 2장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2장 19절을 갈라디아 2장 19절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돌아가신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좀 죄송한데 예화를 들자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럼 다 자살하셨잖아요.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 기소할 수가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과거의 어떤 잘못과 허물도요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소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더 참 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 죽는다고. 매일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죽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 세탁이 돼버렸어. 지문도 달라져버렸어. 주민등록번호도 달라져버렸어. 아 증거가 없어. 여러분 왜? 딴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신분도 바뀌고 신분도 상승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종의 후손이 아닌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대하여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3장 4장, 2장 3장 중반부터 2장 3장 4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5, 6장은요 실천해야 될 구원받은 우리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2장 1장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지자들의 당연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걸 심서 하고 있다. 평소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고 계셔야 돼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돕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4장 15절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4장 16절에 우리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참된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와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꾸지람.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된 말을 하잖아요. 그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기분 나쁠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참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돼서는 안 되고 상처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좀 틀리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도들도 교육자들도 새가족들도 양육자들도 해산하는 고통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키워나가는 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이걸 피해서도 안 되고 정말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시켜줬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적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여야 합니다. 넌 종에서 해방됐다며요. 자유자가 되었다면서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놓고 다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는 종이다. 어떤 종이냐?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야 될 그러한 종이다 그래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과 같이 헌신하고 교회 안에 종과 같이 봉사하고 어떻게 은혜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혈기, 그 정욕 때문에 싸우거든요.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싸우는 길만 찾고 다녀요. 왜냐하면 체질이 아직 안 변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싸울 줄 몰라서 못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체질이 변화되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은혜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조금 마셔도 됩니까? 담배를 좀 피워도 됩니까? 안 돼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은행원이면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은데 얼마까지 훔쳐도 괜찮습니까? 은행 돈인데 1원 훔쳐도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분 양심이 말해주고 있어요. 양심 이런 거는 조금 해도 괜찮아요? 아이 자유로우니까 이 정도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뭐 사회생활이야. 그래도 좋습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은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 조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공무원 돼서 부정부패하고 뇌물 받아도 됩니까? 1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괜찮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잘못을 안 지르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찍질하고 메시지 붙잡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여 주도록 살아가고 그게 너무나도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야 돼.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그렇게 중독 안 하고 마약 안 해도 여러분 화투 안 해도 다른 거 안 해도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그 정도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5장 20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신앙적인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우리는 겨우 예수님 영접하죠.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을 오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힘드신 분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근데 너무 주일 당연히 오신 분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성령 충만을 어떤 분이 있어. 성령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고 바로 나가서 전도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계속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성령 능력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네. 모든 것을 헌금하고 모든 헌신을 하고 계속 신방을 하고 전도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 그 한 분 때문에 막 기적이 나타나는 분들. 어느 때 그게 됩니까? 겨우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성령 능력 충만한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삼천제자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야 여러분 산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정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희 하나님 입장에서 아, 쟤 필요 없어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처참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좀 필요해. 이거는 우리가 끝난 거잖아요. 결론 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성령 능력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꼭 쓰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뜨겁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성령 능력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비우마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다른 건 다 붙잡고 참 복음은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적 율법은 다 양보하잖아요. 어리석도다 또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런 게 하나하나 거듭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현장 변화, 우리가 뭐 지교회 합시다, 말씀 운동 합시다, 자락방 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현장은 흑암은 꺾이고 말씀의 역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에 열매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와 증인 왕국에 간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들어갈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분 만났거든요. 여기서 지옥 없어요? 그랬어요. 엊그제 가서. 그럼 지옥이나 가세요. 그래 말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없는 지옥에 많은 지옥 없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한 건 아니야. 아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대로 저도 따라하려고요. 뭐냐? 이것입니다. 1장 8절에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천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 증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주의의 최고 고수 천주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많은 무속, 우상, 점술, 종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영생을 뺏어갔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건 좀 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명단을 적고 현장에서 잘못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그리고 이미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을,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사탄이의 역사죠. 배우에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빠진 사람들을 복음 알았으니까 건져내야 되죠. 뭐가 이단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극받고 와서 배워서 다시 가시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중에 혹시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해야 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주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소중한 복음을 지키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